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렇게 한 사건 한 사건 이렇게 짚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종교인들의 본거지가 되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이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 정화가 끝난 이후에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며칠 안 남은 이 상태에서도 매일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알게 모르게 이게 다가오는 그런 압박, 강요 이런 거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따라갔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매일같이 자기들의 본거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대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동안에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일대 접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대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엄청난 것 같은 그 세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이 둘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3, 4일 동안에 폭발을 하면서 갈등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누가복음 19장, 20장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치리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권위를 내게 준 사람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온 거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면 왜 그러면 너희가 믿고 회개의 침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당장 예수님 부르실 테고, 사람들에게서 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대언자로 생각하니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겠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들 행한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넘겨받은 악한 농부들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시며, 포도원 그 직위 주인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다 맨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으뜸 가는 그런 돌이 되었다, 건물에 으뜸 가는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돌이 그 돌을 거부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으깨고 부수고 해서 지옥 불 속으로 집어넣을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이 심판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한 분파가 오늘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입니다. 지금 수제사장들이 달려갔어요. 서기관들이 달려갔어요. 장로들이 달려갔다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금 쫓겨나서 참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나서서 이 예수라고 한이말 그대로 이 사람들을 볼때 촌놈 아니에요. 나사렛 촌놈. 그렇죠? 지금 자기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 높은 도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 여기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 나사렛 촌놈이 나타나서 목수의 아들에 지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주 이 자를 눌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던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지금 사두개인이 나오죠. 헤롯 당원이 나옵니다. 열심 당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전쯤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걸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침묵기 때 여러 분파에 이 종교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색채를 띤 이와 같은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에 사두개인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취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바꿔주고 하니까 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그 이득을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무리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하고 누가 철천지 원수냐? 바리새인이 철천지 원수예요. 둘이 아주 붙었다 하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데 한 문제에 있어서는 둘이 동일했어요. 그건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거에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말거 없어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런 모든 이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 옛날에 믿던 거 이런 거다 관두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만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등장을 하는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라고 하는 그런 말은 공정함을 뜻하는 히브리 말,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이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의 후예로 사독의 어떤 그 철학과,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문화, 아니면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무리로 등장한 이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린 지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건 다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믿어야 되냐? 모세오경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뭐를 주장을 했냐?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는 이런 중요한 그런 율법의 말씀, 그거 외에도 600여 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안식일에 예를 들어, 뭐 1km 이거 밖으로 나가면 일이고 아니면 일이 아니. 이러한 600여 가지의 이런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게 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명령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또이 모세가 만든 창세기, 모세가 기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것들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마귀도 있다고 믿고 영도 있다고 믿고 부활도 있다고 믿고 이런 모든 걸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믿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천사 그런 게 어디 있냐? 사두개인들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게 뭐가 있냐? 사람은 몸이 죽으면 그러면 혼도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한 보상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 가서 보니까 20장 27절에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이나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거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없다고 믿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모세 오경에 한번 가봐라. 거기 부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서 자세히 읽어봐라. 거기 무슨 부활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우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데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정통적으로 신학을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비록 사람의 전통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또 사람과 관련된 그런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 통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진다. 지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다 내 힘으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철학을 이야기하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앞날이 다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지 그 이후에 거 바라고 이런 거는 그거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 이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뭐 물건 하나 뭐 이거 하나 이렇게까지 율법을 만들어 사람을 옥죄긴 하지만 가만 보니까 천사도 있다 그러고 영도 있다 그러고 부활도 있다 그러고 아 성경 가서 보니까 다 있으니까 누굴 더 좋아하겠어요? 바리새인들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에 이 탐욕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 이러면서 돈을 이렇게 탈취하는 이와 같은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도 믿지만 둘 중 하나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보다는 낫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일을 치리하는 가장 최고의 법정을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는 바리새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도 들어가 있어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시면 자세히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대제사장도 이 사두개인들을 이제 동원해서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백성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이후에 이제 자세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 논쟁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멋있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입증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 뭐냐?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신앙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신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야기의 개요를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와갖고는 28절에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내용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한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형사 취수 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형수가 아니라 형사, 형이 죽은 이후에 형수를 취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형사 취수 제도다 이제 그렇게 영어로는 레브레이트 이제 메리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사용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레위 지파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차지할 수 있는 이 유산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땅을 이 사람이 죽으면 아들이 이어받고 또 아들이 이어받고, 예,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도 50년 지나 희년이 지나면 그 땅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땅을 모두에게 분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정 국가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는데 뭐 딸만 쭉 나왔다든지 아니면 아들은 하나도 안 나왔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재산은 오직 아들에게만, 1차로 아들에게만 주어지니까 아들이 안 나오면,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땅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주신 거예요. 모세 율법,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그 형을 위해서 남자 씨를 이렇게 세워야 형의 상속유산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세가 이제 써주었다. 지금 왜 모세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와서 모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모세만 믿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하나의 가정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어떤 집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취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모세 율법에 따라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그것도 형수를 취해서 같이 살았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래서 일곱 명 모두가 그 한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렇죠, 살다가 다 일곱 명이 자식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맨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자식 없이. 그렇죠? 이 사람들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가서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부활 믿어야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와서 부활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넌센스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모세만 믿지 당신 말이나 누구 다른 말 안 믿는다 해서는 무언가를 가정을 해갖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해서 꼼짝없이 걸려들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자기들도 믿지 않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으면서도 지금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본인들에게도 수수께끼였단 말이에요. 모세율법을 이렇게 믿으면은 자기들도 어떻게 했어요? 형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럼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까지 율법을 계속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퀘스천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다음에 혹시 정말 부활하면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되나 내 형의 아내가 되나. 그렇죠? 지금 여기 7명이면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미스테리고 수수께끼예요. 아무도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왜 물어봤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왜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난제를 갖고 와서 이번에 아예 신학적인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나사렛 촌놈을 아예 그냥 완전히 말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러한 이상한 질문을 만들어서는 예수님께 시험하는 내용이 이런 여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 36절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35절 가면 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사람이 그냥 일단 죽으면 다 완전히 혼도 없어지고 영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 근데 2절에, 그 두 번째 가서 보니까 35절에, 근데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결혼이 있는데 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 36절.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 세상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해서 천사들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천사들하고 동등하고 그러면서 또 뭐야? 부활의 자녀들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4절에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증명해 준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37절을 읽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이거 나오니까 바리새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정하는 건 뭐만이에요? 모세 오경만 인용을 하니까 그래 너희가 모세 이야기를 하니 내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었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못을 박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살아있다. 예. 가서 보면 영어로 live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지금 쓰여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반대편에 속한 이 서기관들 중에 다가 그런 거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걸 믿잖아요.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러니까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신학적인 이런 갈등에 딱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저건 맞는 말을 하는구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라 그중에 일부 양심 있는 서기관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말을 제대로 했구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40절 그 뒤로는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더 질문을 하지 못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끝난 거예요, 이걸 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명하신 그런 내용을 저와 함께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든 여자든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1장 28절에 이 결혼하고 해서 이 번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온 땅을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이렇게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대적해서 넘어뜨리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도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아이들을 출산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지상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특별히 범죄 이후에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식을 통해서 자기 뒤에 사람을 계속해서 남겨야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선 결혼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을까요? 결혼식장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산다니까 너무 좋겠다. 여태까지 결혼 생활에 불만 있는 분들은 결혼 안 하고 산다니까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결혼 생활에 행복했던 분들은 그럼 안 되는데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하여튼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36절에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천사들과 동등하다. 동등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부활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몸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와 같은 자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 맞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맞도록. 그럼 지금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맞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몸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태를 천사와 동등하다,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천사가 죽지 않는다는 것 외에도 천사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그럼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천사 그러면 조금 구체적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를 가서 보시면 우리 자매님들이 일단 좋아하실 거예요. 뭐냐? 아름다워요. 천사는 일단 용모가 아름다워서 무슨 수술이나 이런 거, 뭐 보톡스 이런 거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아시겠죠? 용모가 준수해. 그 용모가 준수한 중에 가장 준수한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예수님께 이 죽음 이후에 나타난 그런 천사, 이거 모든 거 가서 보면, 예, 빛이 나고, 그렇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한 그런 몸을 갖게 될 때는 영원 무궁토록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참 멋있구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존재가 되냐? 힘이 말 그대로 무한한 그런 존재가 돼요. 저도 이런 거 좀 존재가 한번 되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가서 보니까 한 천사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단숨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정도의 그런 뭐 이렇게 표현, 괴력이라고 표현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또 천사가 어떤 존재냐? 예, 마귀를 쫓아가는 이런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은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이 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갈등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걸 실천을 못하니까 양심이 찔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그게 없어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얘기했던 걸 얘기하면 우울증, 침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천사는 평생토록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100% 맞게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면 천사들과 그런 면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이 천사들을 지배하고 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한 그런 몸이 될 때는 천사들 이상을 뛰어넘어서 천사들까지도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는 사두개인들이, 아니,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물은 거 그거 답변이 되겠느냐. 그거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기록을 해 주시면서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증명해 보여주시지 아니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3장으로 이들을 이끌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다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한번 구출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모든 일이 탄로나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래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얼마 동안 도피했냐? 40년 동안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양, 염소, 떼를 돌보면서 똥을 치우고 하는 이런 일들 하면서 지금 40년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소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다 재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아, 이 떨기나무가 소멸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이렇게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여기 3장 6절에 나는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이걸 봐갖고 이게 무슨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그렇죠? 이거 보니까 이거 갖고 이게 무슨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엄청난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바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또 무엇하고 소개를 하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과거, 영원 과거에도 I am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I am이고, 앞으로 다가올 영원에도 나는 I am이다. I am이라는 거예요. 나는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래요? 영원전에도 뭐야? 나는 I am. 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고 앞으로 다가올 무궁무진한 그런 그 영원 속에서 나는 뭐예요? 나는 나.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영어로 I am, that I am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 6절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6절에 뭐라고 썼냐? 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I am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I am. 그렇죠? 즉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자네 아버님 참 정말로 좋은 분이셨어. 그럼 그건 과거에 좋았다는 거죠. 지금 돌아가셔서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네 아버님 참 좋은 분이야. 그럼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죽은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나는 죽음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어떻게 소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I am 하고 지금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그렇죠? 이삭이 이미 죽었습니다. 야곱이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끝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까지 나는 죽음을 모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떻게 죽은 자의 아버지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I am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8절에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너희 눈에 보기엔 지금 죽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다. 살아 있다는 겁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신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지금 사느니라라는 얘기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저 죽은 자도 하나님께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 명이 다 사람 눈엔 죽은 거죠. 맞습니까? 사람 눈엔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눈에는 다 살아서 말도 하고 뜨겁다고 느끼기도 하고 옷도 입고 간청하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 그걸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다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아버지가 한 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눈에선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선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단 말이에요. 제 장모님이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사람 눈엔 안 보입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겨주던 우리 피얼스 형제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네. 피얼스 형제님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이명자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편에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저 세상은 두 개가 있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 있는데 지옥에 있든 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땅에 있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 사람 눈엔 죽은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께는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부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가 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성경은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예수님과 또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새로운 몸을 얻는 첫째 부활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수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기회가 정말 되면 몸이 홀연히 변해서 올라가는 그 첫째 부활에 수확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7년 동안 땅에 환란이 있고 이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구약시대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과 환란기 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이삭줍기로 이렇게 되면서 첫째 부활을 마감하는 그런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참여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뭘 맛보지 않아요?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저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둘째 사망은 맛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어떤 사람이 맛보는 거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4절 가서 보니까 바다와 지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보응을 주시고 결국 이 모든 자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으신 영원 무궁한 불 속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이루었던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이 몸을 가지고 이 부활한 그런 몸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 산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건 판박이라는 뜻이에요. 판박이. 야, 저 사람 저 아들 낳고 그러면 야, 저 아들이 아주 아빠 판박이야. 그렇게 얘기해. 그게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판박이란 말이에요. 그 판박이 중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특징. 그게 뭐예요? 불멸이란 말입니다. 불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불멸하세요. 스스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린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그 성품, 그와 같은 도덕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불멸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을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불멸한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 서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 그런다고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네팔에 가거나 어디 아프리카 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있단 말이야. 그 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불멸의 이러한 특성을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이교도라 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부활하면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존재하는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영존하는 그런 소유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저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찾아온 저 땅이에요. 저건 물리적인 땅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런 허물허물한 이런 영적인 땅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물리적인 땅을 소유하려면 거기 소유한 사람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몸이 있고 물리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이라 저 땅을 영원무궁토록 소유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영존하는 언약을 준다고 할 때 영존하지 못하는 이런 70년의 사람에게 영존하는 언약을 준다고 하는 말 자체가 넌센스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존하는 언약을 준다고 할 때는 그게 영존하려면 사람이 영존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부활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가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면 나중에 그 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 꽃과 열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여기서 씨도 나오지만 어쨌든 씨 요만한 걸 요 몸을 뿌리면 그럼 나중에 꽃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씨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본성에 속한 몸, 지금 이 땅에 속한 몸이 그 씨다. 그렇죠? 꽃과 열매, 씨 이거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심어놓으면 나중에 꽃이 피고 멋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몸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에 속한 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 흙 속에서 다 걷어갖고 재구성해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씨가 나중에 멋있는 꽃이 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새 몸과 옛 몸은 연속성을 가지고 해요. 씨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속성은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음식 드세요? 옷이 옷도 입으세요? 남들이 보기에 예수님 같아요? 그래요. 그런 몸인데 똑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그럼 서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유 저기 목사님이 있구나. 저기 누구 형제가 있구나. 알아는 보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몸이 변해 있는 이와 같은 몸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하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동등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예수님과 같게 될 줄을 믿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몸하고 똑같은 몸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왜 사두개인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 있어서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성경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뭘 안다 그러고 지금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이런 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이와 같은 I am that I am 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I am 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너희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모세오경으로 제한이 되냔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 기록들 가서 욥기 19장 25절 27절 보란 말이야. 부활한다고 분명히 돼 있지 않냐. 그렇죠? 예, 이사야서 26장 19절 부활한다고 분명히 돼 있지 않냐. 다니엘서 12장 2절 13절 가서 보란 말이야. 부활한다고 돼 있지 않냐.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 가면 다윗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냐. 너희가 성경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한다.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파워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뭐예요? 무에서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니까 이 모든 존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옆에는 형제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죽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주 공간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명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고 물고기도 수만 가지가 있고 꽃도 수만 개가 있고 동물도 수만 개가 있고 사람도 지금 수십억이 사는데 여러분 다 같은 몸이야 다 다른 몸이야? 같은 몸이야 다 다른 몸이에요. 다 다른 몸을 주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파워풀하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몸을 주실 수 있는 그 권능을 왜 너희가 모르느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더니 믿으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 갖다 주고 뭐 열심히 하면 뭐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뼈가 다 소멸돼 없어진다 할지라도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든 것을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파워도 알지 못해서 잘못하고 있지 아니하냐. 구원의 문제도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소크라테스 부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접근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저와 여러분 예, 이것과 상대가 될 수 없는 클래스가 다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미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I am 하고 이야기하는 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죽어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든 하늘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나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부활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는 남들 다 놀러 가는데 그렇죠? 또 뭐 한 10분의 1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뭐 이렇게 남들은 나쁜 일 많이 하는데도 이거 나쁜 일을 하면 이게 가슴이 졸아가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다 이러면 이게 사기극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몸이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그런데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힘이 넘치도록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100%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조금 더 어깨도 펴시고, 그렇죠? 부활의 자녀란 말이에요. 부활의 자녀.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